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 시대의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코로나와 같은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드디어 이제 내 가게, 음식점을 차리려고 딱 이렇게 준비를 다 마쳤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또 피해를 입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반대의 경우들도 있겠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 운이 좋아가지고 큰 이득을 얻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찬양으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때는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불공평하신가요? 손들지는 마시고 불공평하다. 발가락만 살짝 까딱. 네. 하나님 불공평하시죠.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자기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 더 주시지 않을 때 불공평하시죠. 그런데요, 신앙이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보다, 우리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이 베푸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믿으십니까? 네. 잘 이해가. 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었던 죄와 여러분이 행했던 선을 저울에 달아서 이 시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예.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만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 그 세상적인 그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려서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스라엘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작은 나라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제국이 된 적이 없어요. 세상을 제패한 적이 없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였고 그 주변에 큰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요, 큰 나라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힘의 경쟁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가 조금씩 힘이 쇠퇴하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세력이 등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애굽과 바벨론이 힘의 대결을 하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갈그미스란 곳에서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거의 뭐 대등하게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2차 BC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장군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왕자이자 장군이었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뛰어난 인물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지만 역사적으로 평가해보면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애굽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그 근동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거기서 포로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주전 BC 605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의 1차 포로가 끌려갔고 거기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 끌고 갈 때 모두 다 끌고 간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세 차례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갔는데 1차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다니엘도 1차 포로에 속해 있었는데 그러면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 4절을 볼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무슨 말이죠?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 잘생겨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네요. 맞죠? 잘생긴 죄로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보니까요, 아주 심각한 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서 아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잘생긴 게 죄라면, 예쁜 게 죄라면, 네.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아, 예. 네. 중간중간에 물론 집행유예 정도로 보이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예. 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요,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안락한 생활을 바벨론이 약속했어요. 단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하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바벨론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준다면 너희는 이전 생활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벨론처럼, 바벨론 사람처럼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환관장이 나오는데요. 아스부나스죠. 그 환관장 이름이 아스부나스인데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잘 아시죠? 다니엘은 뭘로 바꿉니까? 사살. 예, 벨드사살. 예.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로 바꿔버립니다. 어떤 이름이죠? 바벨론의 그 우상,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그 이름 속에 포함시켜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름은요, 용진호인데요. 이런 거죠. 제 이름을 용무하마드,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고 막 수염을 길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의 그 인생의 어떤 결정권과 주도권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환관장,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손에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8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예, 뜻을 정하여라는 말은 마음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기로 마음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결정한다는 건 내가 더 이상 누군가의 의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도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8절 위에 7절이죠. 바로 이절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자막 보이시죠?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할 때 이 정하여란 단어와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라고 할 때의 이 고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정하다, 두다, 세우다, 원어로는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7절과 8절 성경책 있으신 분은 보시면요, 7절의 주어는 환관장이죠. 환관장이 정하여, 고쳐.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그 주어가 바뀝니다. 다니엘로 바뀝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환관장이 그 다니엘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다니엘의 인생을 자신이 정하려고, 고치려고 하지만 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을 세우고 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의 그런 비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로로 육신은 비록 이 바벨론에 끌려왔을지언정 나의 정신과 나의 신앙은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혹시 오늘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예, 리더가 아니면 목자가, 간사님이 오늘만 좀 가자,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오늘 꼭 가자, 오늘 왠지 느낌이 좋아, 같이 가면 은혜 받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피곤한데 왔는데 맞죠? 송태근 목사님 기댔는데 또 다른 목사님 와가지고 막 짜증이 올라오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끌려와서라도 은혜 받으면 그것도 감사한데요. 여러분, 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자신의 신앙은 자기가 지킬 줄 알아야 되겠죠. 더 이상 누군가가 가자고 해서 가고 읽으라고 해서 읽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긴 하지만 스스로의 신앙은 자기가 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금요기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하고 오신 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결정해버리고 세상이 나의 마음을 결정해버립니다. 흔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을 못 잡도록 흔들어버립니다. 세상에 그런 유혹들, 달콤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여자친구에 남자친구에게 흔들리고 그러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때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구체적인 부분이 8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한 번 더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정한 거는요, 먹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자기는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음식에 관련된 그런 이제 법들이 나오죠. 규례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독자적인 그런 음식법이 있었습니다. 구별되게 하는 율법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음식 가운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뭐 돼지고기 같은 것들, 그런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예.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사실 포도주는 마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술 마시면 안 되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포도주 마셨잖아요. 맞죠? 포도주를 물처럼 이렇게 자주 마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보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이 왕의 음식이었고 포도주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그 음식을 다니엘이 거절했기 때문에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신 뭐 먹습니까? 뭐 먹죠? 네, 채식 먹죠. 채식.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을 정하고 굳건하게 이제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나는, 이렇게 결심을 하고 채식만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채소는 먹어도 될까요? 그런 궁금증 좀 든 적 없으십니까? 채소는 먹어도 괜찮을까? 건강이 좋으니까 괜찮겠지.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채소도 우상 제물에 쓰여진 음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채소도 우상 제물에 쓰여진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펴볼까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탈무드라는 게 있죠.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방인에 의해 생산된 빵이나 우유나 기름 등을 마시는 것을 금지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땅에서 나고 이방인들이 조리하고 이방인들이 만든 그 음식은 설령 제사에 쓰인 음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음식은 금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고기뿐만 아니라 술뿐만 아니라 채소도 먹지 말아야죠. 굶어 죽어야죠. 그 정도 각오되면, 신앙의 갈등 이제 각오가 돼 있다면. 아니 그 전에 앞서서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을 때에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예, 벨, 그 우상의 이름이 있는 이름을 나는 가질 수 없다. 그때 거부를 했었어야죠. 근데 거부하지 않죠.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 왕을 돕습니다. 정말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 바벨론의 궁에 들어가는 것부터 거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곳에 이 타락한 문화 가운데에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문도 거부해야 되죠. 점성술이나 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우게 될 테니까 그것도 거부해야 되겠죠. 우리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이거 안 좋게 배운다고 이것도 거부하고 군대에서 이거 안 좋으니까 이것도 거부하고 다 거부하며 살아야 되겠죠. 근데 다니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하게 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먹으면 안 된다 딱 결정해 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스스로 마음을 정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부한 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왕이 주는 특혜를 나는 누리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그 포도주와 음식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죠. 굉장히 특별한 음식입니다. 반대로 채소 같은 경우는 구하는 반대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그렇게 값이 나가지 않는 음식이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왕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왕의 보호를 받고 또 왕으로부터 특별한 영향력을 얻고 인생의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거부한다는 건 자신이 조금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거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죠. 또 그리고 위험한 그 인생을 스스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왕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이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행동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 그것이 마음의 결단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오늘 다니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특혜, 특별한 혜택들, 나만 특별한 사람처럼 여기면서 다가오는 그런 유혹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띵동, 고객님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딱 100분만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저도 예전에 그게 인터넷에서였는지 좀 문자로였는지 좀 가물가물한데요. 그런 걸 딱 봤어요. 고객님 100분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간단한 설문조사만 해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네,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설문조사 했어요. 설문조사하고 딱 했는데 그 뒤로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친절하게 우리 집 경제 사정을 걱정해 주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사장님은 아니지만 힘들면 힘듭니다. 돈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목사라서 그래 특별하게 큰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막 계속 우리 경제 사정을 물어보면서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려고 했다가 굉장히 귀찮은 일이 발생했구나. 그러면서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가 무엇을 베풀면 꼭 받으려는 것이 그런 세상의 이치이자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특별한 혜택을 베풀면요, 꼭 그것을 나중에라도 그것을 이제 올가매서 이용하려고 하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특혜를 거부하고 선을 끊은 것이죠. 바벨론을 위해선 일을 하긴 하지만 왕의 사람이 되는 것은 거부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왜 음식을 거부했느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 여호와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전체의 신앙입니다. 국가의 신앙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이, 나라라는 것이 한 개인의, 한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보호시켜주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아주 중요한 그 성전.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들, 여러 제의식들이 한 사람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동체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됐죠? 일단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맞죠? 나라가 없어졌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배할 곳이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제의들, 그 다음에 절기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땅,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자동적으로 내가 신앙 공동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어떠한 결단과 회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나라와 그 성전은요, 그 신앙을 담는 거대한 틀이었습니다. 틀. 우리가 형식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형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국가와 여러 가지 제의와 또 그 다음에 그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을 딱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깨뜨려져 버리자 한순간에 신앙이 와르르 물에 담긴 물이 그릇에 담겼다가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 개인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할 그런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강조한 게 뭐냐면요, 율법과 할례입니다. 율법과 할례. 철저하게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이 율법에 대한 순종과 또 할례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지켜나가자. 그것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은 무너지면 안 된다라면서 율법과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끝까지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냐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도요,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새로운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격렬한 저항이자 몸부림이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겐 적어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굳이 꼭 음식이 있느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마저 무너지면 다른 것도 와르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기준을 딱 정한 것이 음식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은 율법에 위에서 당연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킨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이런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다 지켜요. 어쨌든 여러분들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그거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은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연약한 부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죠. 예전에 도서관에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학창시절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근데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은 책 중에 내가 평생 읽어도 못 읽겠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나왔어요, 안 읽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죠, 맞죠? 그러면 시작이 중요하니까 한 개라도 붙들고 그거라도 읽어야죠. 그래야지 뭐가 되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딱 기준을 내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요 군대를 육군을 지원했습니다. 육군을 지원해서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었는데 육군을 지원했지만 제가 간 곳은 국군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있던 부대는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국에서 일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곳 가운데에 해병대도 있었어요. 해병대도 있었는데 그 해병대의 그 한 병사가 맡은 보직이 무엇이었냐면요. PX 관리병이었습니다. 뭐냐면요. 군대의 매점을 관리하는 그 일을 맡은 거예요. 2년 동안.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건을 진열하고 계산하는데 과도한 근육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걸리적거릴 뿐이죠. 그런데 그 병사가 해병대 병사가 얼마나 열심히 군생활을 하는지 정말로 해병대 훈련을 받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예, 솔직히 말하면 훈련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의 훈련은 비상상황에 짐을 빨리 싸서 도망가는 훈련을 좀 했습니다. 36개 주량당 가장 좋은 전략. 그것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그 해병대 그 군인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보도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 단련실 가서 밤마다 운동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머리 해병대 머리로 앞에는 약간 길게 뒤에는 빡빡하게 깎아서 해병대 머리하고 군복 딱 다려입고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2년 동안. 해병대는 다 아시다시피 본인이 자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스스로 지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정체성. 내가 비록 국군에 들어왔지만 해병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과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또 다른 것을 섬기도록 우리를 조금씩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사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시대 탓만 하고 사람 탓만 하고 상황 탓만 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요 더 심한 환경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강제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가족이 전체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 줄 어떤 사람들, 함께 정서적인 그런 공감을 나눌 사람들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리고요 다니엘서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을 교육했다고 나오는데 환관장이 교육했다는 말은 다니엘은 환관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환관 뭡니까? 내시죠, 내시. 거세를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실제로 보면 어떤 가족의 이름이나 결혼했다거나 자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평생은 외롭게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다니엘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갔던 거리는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는 약 1300km 정도가 되었습니다. 걸어서 그 몇 달을 걸쳐서 갔겠죠.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니 걷는 그 이전부터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함락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기도가 한번 좌절되었죠.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근데 끌려갔어요. 그런 또 기도가 또 이렇게 좌절이 되었죠.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점점 상황은 좋지 않아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벨론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패배하신 하나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에게 특별하게 발탁이 되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살 길은 단 하나밖에 없죠. 내가 조금 이 바벨론 왕에게 잘 비벼서 내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괜찮은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 찬스가 다니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시대가 변하면은 거기에 빨리 발맞춰서 대응하고 자기의 몸을 맞추는 사람이 더 현명해 보인다. 예, 트렌드에 민감한 게 좀 반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이 바뀌면은 나의 정체성도 거기에 따라서 바꾸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나라죠.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바벨론의 성문인데 이슈타르 문이라는 그 문이 있습니다. 이슈타르라는 문이 있는데 이거는 독일의 한 박물관에 다시 만들어 놓은 문인데요.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 땅 가운데의 중동 지역에 이런 청색깔의 거대한 문이 서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이제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 형상들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을 형상해 놓은 그런 조각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서 바벨론이, 아니, 다니엘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이죠.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 자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이 거대한 문을 지나면서 나라는 존재, 포로의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인생 끝났구나. 나는 정말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막 인스타 같은 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 해외여행 가고 맛있는 거 보면은 아, 굉장히 내가 좀 약간 좀 작아지는 초라한 듯한 느낌. 그런 느낌보다 100배, 1000배 정도의 그 느낌을 다니엘이 받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상황 가운데 또 바벨론은 그 식민지 정책이 이랬어요.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여러 나라의 종교를 좀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다른 신들도 섬기고 왕을 섬기라고 한 것이죠. 여러 신들이 있는데 바벨론의 그 주신이었던 마르두, 하나님은 마르두보다 조금 더 못한 신으로 바벨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비유하자면 누가 교회 못 가게 합니까?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다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좀 정도껏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으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자신의 믿음 그리고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문화의 한복판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집결된 당시의 최강 대국인 바벨론 한복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는 다른 지방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서울에 세미나가 있어서 올라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숙소에서 머물고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러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아주 이른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8시였나 7시였나 그쯤에 이제 스타벅스 갔는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자매가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혼자 앉아있는데 대학생 정도 보이는 좀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혼자 앉아서 아메리카노 요즘 계속 많이 나오네요. 설교 때.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큐티 책을 펴놓고 옆에 성경책을 펴놓고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스타벅스가 단순히 커피 가게가 아니잖아요. 맞죠? 어떤 이 시대의 그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곳 가운데서 큐티를 하는 그 자매의 모습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형제님 이런 자매 만나야 됩니다. 이런 자매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가셔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아침 일찍 가셔서 문 열자마자 가셔서 큐티하세요. 큐티. 또 유튜브 막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성서학당 이런 거 보면서 막 옆에 성경책 펴놓고 성경 공부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말 걷는 거죠. 같이 나눔하실래요? 그럼 또 아름다운 또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날 줄 믿습니다. 네. 아 조심하셔야 돼. 근데 조심하실게요. 요즘 이단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조심하시고 제가 보장은 못합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마음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을 정해놓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것,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큐티하는 것, 성경 쓰는 것, 읽는 것, 어떤 것이든 나의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발전시켜주고 나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것만은 철저히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먹는다 먹지 않는다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바벨론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냈던 것이죠. 다니엘 1장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졌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을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고, 비록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니엘이라는 이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드러내시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포로기에서도 다니엘처럼 암흑기, 종교 암흑기와 같은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누가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을 깨닫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다니엘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죠. 여러분, 17절에 주다라는 그 이 동사가요 2절과 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장 2절 말씀 있나요?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고 지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주다라는 동사가 어딜까요? 네, 우리 한겨성경으로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할 때 이 넘기심에라는 단어가 17절에 나왔던 주다라는 그 동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있는 그릇을 훔쳐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주도권을 잡고 흔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죠.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넘겨주신지라. 옛다. 던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9절도 볼까요? 9절. 다니엘 1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얻게 하다라는 단어가 주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이 예뻐서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환관장은 이 다니엘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흔들려고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정함으로 인해서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차원 더 높이 생각하자면 사실은 그 다니엘을 진짜로 주도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1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것도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죠. 네. 파송한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21절, 1장 21절, 1장의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때는 여러 왕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바벨론이 아니고 바사 제국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후에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도 중요한 관직에서 위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 기간 동안 약 한 68년, 69년을 포로 기간으로 살았어요. 전체 포로 기간은 한 7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전부를 그냥 포로 기간에 산 거예요. 포로 기간 전체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보내셔가지고 그런 중요한 관직에 다니엘을 앉히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상의 모습은 그렇게 처참하진 않았어요. 밭이 일구고 집도 사고 나름대로 포로지만, 물론 포로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다니엘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그 위치에서 주요 관직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지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정말 뜬금없이 고레스 왕이 이 포로 해방을 선포하는데 거기에도 분명한 다니엘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요, 제일 먼저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구자이고 앞서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포로에서의 생활, 그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장차 2차로, 3차로 끌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표본이 되는 것이죠. 표본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신앙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이제 줄줄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이 시킨 대로 따라갔겠죠. 아니, 오히려 더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아, 포기하니까 왕이 저렇게 잘 베풀어주는구나. 줄줄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에 위치해 있고 또 그런 생활을 누리게 되자 따라온 사람들도 2차, 3차 온 그 포로들도 용기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루살렘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이곳 가운데에 먼저 와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그 정면 승부가 신앙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시대 상황 가운데에 누가 우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죠. 다른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에 삼일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특혜 다 누릴 거 누리고 다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 되시고 장차 미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신 그곳에 이미 앞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앞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곳을 개척하고 선구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들었던 말씀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세상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뿌리박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기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시옵소서.
주신 하나님.